네, 행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 손을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의 심정은 착잡했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을 것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주님을 찾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옛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한계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친백성 삼으신 사실을 그 자리에서 되새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전국이 찜통처럼 푹푹 찌는 한 주였습니다. 상대 습도가 90%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로 애를 먹었습니다. 전 지구의 기온이 관측 이후 가장 높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더위로 약 5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폭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할렐루야. 오오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오오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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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우리 옆사람과 박수치면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반대쪽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주님의 높임을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높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 영원 충만하게.
한번 노래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 영원 충만하게 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성령님의 힘입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계 위에 산을 이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예배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멋진 계획보다 못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따라 삶 속에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달리 일상조차 무겁게 느껴집니다.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짐이 되어 하나님을 가립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말을 뱉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밀어내고 상처를 줍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날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침마다 새 날을 살게 해 주세요.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무리되어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행될 중고등부 캠프 그리고 유초등부와 정교인 수련회 또한 무탈하고 은혜롭길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행신 침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정금과 같이 빚어지길 간구합니다. 각 성도가 믿음의 싸움 가운데 성화의 기쁨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성화의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행신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행신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명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어느 날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에 이 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든 주 앞에 설 수 있는 어른이 되길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어 신음하는 성도의 외침을 선하신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성균 목사님과 김영근 목사님, 이순국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 애쓰는 손발과 애정어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사역자의 가정을 주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겠다 하심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주실 설교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셔서 미세하게 방향을 틀어놓으시고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많이 더우셨을 텐데. 네. 교회에 계시면 시원한가요? 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에어컨 바람이 센 분들도 계실 텐데. 여름 되면 자리가 좀 바뀌어요. 맨날 앉으시는 자리에 있으면 춥기도 하고, 어떤 분은 덥고, 그래서 계속 바뀌니까. 결론은 예배 10분 전에 오셔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 10분 전에 왜 오시라고 하냐면 오셔서 또 음악이 나오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 전에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이 좀 계세요. 김두만 집사님 부부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한꺼번에 인사 나눌게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하소서를 새벽에 보시고 오늘 새벽에 보시고 갑자기 오늘 오신 우리 홍돈표 김영미 집사님 부부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 우리 김예빈 자매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소개를 한 방금 새가족들 그리고 최근에 오신 새가족들 잠깐 일어나시면요. 환영하고 환대하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인사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일어서서 인사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해드리려고 한꺼번에 했습니다. 자, 광고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키즈 여름성경학교 3세에서 7세 여름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사분들 그리고 도우미분들 그리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교회 오셔서 이런저런 또 도움 손길들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우리 전수사님하고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할까요? 네. 조금 있다가 영상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온가족 예배인데 우리가 후원하는 부산에 있는 그리스도 광야 공동체 우리 정우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다 설교하시기로 했고요. 이번 주가 휴가시래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부산 분들은 서울로 오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서울로 오셔서 휴가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숙소도 잡아드리고 그래서 주무시고 내 가족이 다 오셔서요.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예배의 인원들이 우리 교회의 이제 실력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지 않는 예배인데요. 그래도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 틴즈 캠프, 중고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 코리아가 주관하는 큰 대형 캠프고요. 아이들이 이런 캠프에 가서 좋은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넓은 세상에 나랑 같은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이걸 좀 보고 거기 가면 또 뭐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뛰고 또 같이 놀고 하거든요. 그 동 시간대를 살아가는 친구들하고 마음 나누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를 이제 캠프를 우리 아이들이 좀 대형 캠프를 가는 거를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 아직 아이가 결정 안 했거나 학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나 여러분 학원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결정합니까? 이런 캠프가 캠프 한번 가서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실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꼭 캠프를 고민하고 있다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예담원에서 있습니다. 얼리버드 신청하셨습니까?
네.
별로 안 하셨네요. 여러분 며칠 안 남았어요. 31일까지 7월 지금 3일 남았거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뒤에 접수 종이 있잖아요. 신청서 거기 작성해서 넣어주시고 또 구글 폼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초일 간사님이 광고하는데 입금하는 데까지가 접수라고 입금까지 딱 해주시면 인원이 이제 될 겁니다. 저희가 인원수가 나와야지 조금 더 프로그램 짜기가 좋으니까 얼리버드 7월 31일까지 전부 다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따 또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면을 조금 참고하시고요. 어성경 성경방이 신구약 속성 16주로 8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에 합니다. 28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나 막차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구약을 한번 쫙 훑어드리는 그런 성경방이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반찬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어제 봉사하셨는데 무더운 날씨인데도 반찬 들고 일일이 방문하셔서 어르신들 손잡아 주시고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요. 봉사자분들한테 말씀을 들으면 봉사하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한다, 시간 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받고 기쁨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영상 두 개가 있어서 함께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Have you ever felt...
I'm Bruce Nolan for Eyewitness News.
Hey, wacky Bruce.
Unappreciated.
In the newsroom, we don't wear hairnets.
God.
Why are you hating me?
Have you ever thought life...
What are you doing over there?
...was unfair?
Run!
Have you ever complained about it?
So God is picking on you?
What is that? The only one around here not doing his job is you!
You must be Bruce.
Who are you?
I am God.
Please. Okay, how many fingers am I holding up?
Seven.
Aha!
You've been doing a lot of complaining about me, Bruce. You think you can do it better, so here's your chance. When you leave this building, you will be endowed with all my powers.
Liar, liar.
You took the job, Bruce. I suggest you get to it.
You've got prayers.
Comes the divine intervention.
Sam.
And proof.
I'm Evan Baxter, and here's what's making news.
Sense of humor.
That looks like my new co-anchor may need a glass of water.
Jim Carrey.
I will see you away!
But I guess you can't now. You ain't dead and all.
I'm dead?
Nah, I'm just messing with you.
Bruce Almighty.
네. 광고 너무 잘 만들죠? 네, 광고를, 수련료보다 퀄리티를 높게 하면 안 되는데, 광고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다 같이 가서 좋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이고요. 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오.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갓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야곱에서 요셉이 낳은 자들의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기업에 귀히 쓰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소외되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이 연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지혜와 여유와 넉넉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듣는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교회의 이름의 영광을 아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창세기 46장 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쉼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쉼 뭐라고요? 쉼. 근데 이 쉼은요 어떤 뜻이냐면 한 인간이나 사물을 다른 것하고 구별하는 표식이란 뜻이에요. 곧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의 특별함 그리고 유일성을 말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짓는 행위 또한 어때요?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이 잘 이름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름에는요, 또한 소유나 통치권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짓죠. 그때 이름 짓는 행위는 만물의 생명이 이 아담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만물을 통치하도록 맡기셨다는 의미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특별함, 유일성, 그리고 소유와 통치와 약속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야곱.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져주시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져주시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변화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구원할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져주시는데 이것을 통해 탄생하는 이름이 있으니 곧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오늘은 이 교회라는 이름의 신비, 교회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볼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족보가 한참 나와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한 영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오늘 이 46장에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까? 70명이죠. 70명의 야곱 일가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한 줄로 야곱 일가 70명, 이거 읽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 그죠? 이 70명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써도 될 일인데, 이 많은 분량의 낯선 이름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족보에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인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부르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족보에 나온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충 축약해서 묶어서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을 대강 행신교회, 그래 너희 행신교회들 이렇게 묶어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제각각 부르시고 그 인생을 보살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행신교회,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교회, 네가 곧 교회인 거죠. 그 이름의 특별함, 그 이름의 소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시거나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누구를 더 소홀히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이름들이고 대체 불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두 단어가 있어요. 교회는 sameness입니까? oneness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sameness입니까? oneness입니까? 아, 뜻을 모르신다고요. sameness는 동일성, 그죠? 동일성, 같아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oneness는 하나됨, 이런 뜻입니다. 좀 답이 나왔죠? 여러분, 동일성의 원리, 이 sameness로 모인 곳은요, 교회가 아니라 로터리 클럽입니다. 곧 비슷한 생각, 비슷한 가치관, 나랑 좀 맞는 사람, 삶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집단, 나랑 취미가 비슷한 사교 집단, 동아리 모임, 그렇죠? 세임니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기준이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한 생활 수준, 나와 비슷한 사고 방식, 그리고 나랑 맞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찾는 거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라고요. 교회는 로터리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sameness가 아니라 oneness. 곧 너무나 다르고 제각각인 독특한 이름들, 독특한 성격, 독특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이 존재로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서 충분하게 존중받고 가치 있게 이름이 불려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각각의 다양성, 하나님이 제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모아주신 사람들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야곱의 일가 70명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모여서 서로의 이름들을 좀 존귀하게 부르십시오. 서로의 이름들을 부르세요. 그냥 헌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동환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이름 부르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반말로 이름 부르는 거예요. 양수야, 지난주에 장준 했어?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뒤에 호칭 넣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도 잡아주세요. 네. 이름을 몰라서 못 부르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 좋습니다. 예, 여러분, 이름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름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코 교회는요, 목사가 사장이고, 또 장로님들이나 리더십들이 좀 이렇게 뭐 직원이고, 그죠? 부교육자들. 여러분들은 뭐예요? 손님. 어떤 서비스 받고 돈 내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방식으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갑이 되고 주인이 되고 누군가는 을이 되는 이 세상의 형태대로 교회가 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 세상의 어느 집단보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가 존엄하게 지켜져야 하는 곳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은요, 세상 집단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요? 당신이 이 조직에 기여한 바가 얼만큼입니까? 당신이 이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 조직에 몸담은 시간은 얼만큼입니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공통된 어떤 함의 안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그 집단 안에서 나누게 돼요? 계급화시키고 서열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들을 정돈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집단은 이너서클이 있으면 외부인이 있습니다. 핵심 멤버가 있으면 아웃사이더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똑같은 동일한 군상들, 이 세상의 동일한 인간 군상들이 모인 곳이면서도 무엇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곳이어야 합니까? 소외된 자가 없는 곳. 한 사람의 이름도 평가절하되지 않는 곳. 한 사람의 존재도 쉽게 대해지지 않는 곳.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이, 교회가 굴러가기 위한 효율과 효과보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주신 이름, 그 한 영혼에게 주신 인생, 그 한 영혼을 가치 있게 보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값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옆 사람에게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로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구속하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 그것뿐이에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고 끈끈한 혈연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결속된 가족임에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돈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권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고 돈의 영향력, 돈의 권세가 커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 말씀의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말씀의 공동체라는 권세를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씨앗이다. 뭐라고요? 씨앗. 씨앗이가 아니에요. 왜 웃으십니까? 씨앗이라고 하니까. 왜 알아듣고 웃으시지? 예. 교회는 씨앗.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자, 70명이에요. 제가 방금 이 70명이 아주 소중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27절이 되기 전에 8절부터 쫙 야곱의 아내들의 계열, 그 안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죠. 야곱의 아내 이름 누구 있습니까? 첫 번째는 레아. 그 레아 계열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은 라헬인데 그 사이에 레아의 종 실바. 레아, 실바 계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나오고요. 빌하가 나와요. 그 네 명의 여자들에게서 나온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세봤어요. 거기 결론적으로 몇 명씩, 몇 명씩, 몇 명씩, 몇 명씩 이 네 그룹을 다 더하니까 70이 맞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래서 그 계열을 하나하나 세봤어요. 레아 계열이 33명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제가 레아 계열에 나온 사람들 숫자를 아무리 10번 넘게 세어봐도 34명이에요. 34명이에요. 이게 뭐지? 그때부터 머리가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것 때문에 망쳤어요, 저는. 왜 34명일까? 그래갖고 레아 계열 안에 엘하고 오난, 유다의 아들 두 아들 죽었으니까 빼자. 그럼 32명이죠. 그럼 이게 한 명은 누굴까? 레아도 같이 갔으니까 레아도 포함시켜야 되는구나. 33명 이렇게 추론을 했어요. 맞았다.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뒤에 라헬 계열이 나오는데 라헬 계열은 14명이다 되는데 100번을 읽어봐도 몇 명이에요? 15명입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막 연구를 했어요. 근데 라헬은 포함을 안 시킨 게 맞아요. 라헬은 죽었으니까. 근데 그럼 도대체 뭘까? 여기 라헬 계열에 누가 들어가 있냐?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셉은 애굽에 있구나. 애굽에 있으니까 뺐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있으니까 빼면요, 마지막에 70명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도대체? 왜 안 맞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연구하면서 책을 계속 찾아보니까 성경 뒤에 나오는 민수기나 역대상에 보면 자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이 70명의 족보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틀린 거예요.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걸 맞춰보려고 한 주 동안 제가 망쳤다고 했죠. 연구한다고 계속 책을, 모든 책을 다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계열로 나눠집니다. 한쪽 학자들은요, 끼워 맞추고 어떻게든 추론해서 무리수를 두면서 저마다 내가 말한 게 정답이야. 이게 맞는 해석이야 라고 외치고요. 한쪽 학자들은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선택하기로 했느냐?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계산이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일주일 내내 했어요. 후자 쪽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추론들을 해놓으셨어요. 다들 학자들이, 대학자들, 저명하신 분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 글 안에서, 주석에. 그래서 거짓말, 이렇게 써, 거짓말, 이렇게 써놨어요. 학자들도 이거 잘 못 찾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숫자에 너무 메어버리면 안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몇 명 차이에요? 75명. 그러니까 5명. 명백한 다른 모순된 숫자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명백하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숫자가 이렇게 틀리면 그때부터 갑자기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검열한 후에 아, 그것이 팩트여서 믿는 분들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쓴 사람이 모세라고 하죠? 근데 저는 모세 한 사람이 이거를 일필휘지로 다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 학파가 썼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성경에 대해서 불경하게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족보들 다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해보니까 지구 나이가 몇 살? 6천년.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진 게 6천년이 됐다, 이걸 이렇게 믿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지구 나이 50억 년 정도 되는 걸 믿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성경은 불경한 책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유일하고 정확부호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여야 되는 거예요. 70명, 75명, 나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이거 바보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70명, 75명의 차이가 있을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시 스데반이 회당에서 읽었던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하고 다른 성경이에요. 스데반, 곧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어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놓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BC 3세기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지배하던 프톨로마이오스 1세의 아들 필라델프스가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장로들을 72명을 소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환을 해요. 그래갖고 뭘 시키냐? 이 히브리어 성경 우리 이 지중해 연안에 쓰는 공용어는 코인의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좀 해라 해갖고 72개의 방에다가 각각 이 유대 장로들을 넣어놓고 번역을 시킵니다. 72일 동안. 그랬더니 딱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걸 딱 72개를 갖고 나왔더니 그 성경 번역본이 완전히 일치했다더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모세오경이 번역이 되고 제가 뒤에 얘기한 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번역이 되고 2세기, 1세기를 거치면서 나머지 구약성경들도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그것을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이걸 읽었던 거예요. 회당에 가면 유대 회당에 가면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근데 사본이.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셉투아진트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구약의 본문들을 보면요. 자, 좀 질문 드릴게요.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언어로? 어떤 언어입니까? 영어입니까? 신약성경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 방금 말씀드린 세투아진트하고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인용해 넣었을까요? 70인역 성경을 인용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다 할 때 구약성경 인용한 거,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인용한 거 전부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셉투아진트에 있는 구절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인용하는 구약의 구절들이랑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읽을 때 구절이랑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쓰는 성경은 누가 번역한 것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 성경은 누가 번역한 거예요? 주님이? 대한성서공회가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 문화들을 충분히 아는 이 사람들이 대한성서공회에서 학자들을 통해서 이 그 구약성경을 우리말로 직역해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번역을 한 구약 히브리어 사본은 뭐냐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서 현존하는 사본 중에서 제일 오래됐으면서 제일 보존 상태가 좋은. 그래서 그 뒤에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한 개역 개정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서 번역한 히브리어 사본을 직역해서 번역한 구약 개역 개정판하고 셉투아진트하고 다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70인역에 방금 읽은 구절 2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셉투아진트에서는 창세기하고 사도행전이 모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75명이에요, 둘 다. 그러면 왜 75명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9명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원래 지금 우리가 본 성경에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만 두 아들이 있죠. 근데 이 셉투아진트에는 왜 9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심각한 오류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몇 년을 더 살고 죽냐 하면 17년을 더 살고 죽어요. 그때까지 요셉이나 또는 므낫세, 에브라임이 낳은 자녀들까지 포함시킨 숫자 9명입니다. 그래서 66명에 9를 더해서 7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는 70명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66에다가 야곱과 레아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시켜요. 그렇게 해서 70명을 만들거든요. 근데 셉투아진트에는 어때요? 야곱하고 레아는 포함도 안 시키고 그냥 9명 더해서 75명. 그러니까 77명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 뭡니까? 숫자 맞추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의 첫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7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했어요. 야곱 일가가 딱 정확하게 70명이 들어갔냐 아니냐, 71명이냐 68명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70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70이라는 숫자를 열방, 열국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퍼져나갔다, 인류로 퍼져나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기록된 족보를 보면 야벳의 후손이 14대, 함의 후손이 30대, 셈의 후손이 26대입니다. 더하면 도합 70대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모든 열방에 퍼져나갔더라, 이런 의미 때문에 70명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 일가의 70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라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언약 백성의 시초, 그 이스라엘이, 그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이 애굽으로 와서 이 고센 땅에서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백성으로, 나라로 성장했더라.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아, 보라, 들으라. 너희들이 이 70명의 충만의 숫자에서부터 시작된 약속의 백성들이다.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처럼 너희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소중하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믿으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또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7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도대를 몇 명 보내요? 70명. 정확한 숫자였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70명을 보낸다는 것은 열방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전도를 열방으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막 기뻐하면서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70명의 전도대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러 갔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이름, 너희들의 이름과 이 복음을 듣게 될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 그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씨앗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씨앗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씨앗이에요.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공동체에 깃드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의 이유여야 합니다. 교회가 모여있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는 목적은 바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심으시는 씨앗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밖으로 흘러야 돼요. 어디로요? 밖으로. 내 과학자 장동선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튜브 그 조승연의 탐구생활, 조승연 작가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데 우울증에 대한 회고를 들려줍니다. 인생에서 이 교수가 가장 우울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얘기를 해줘요. 나는 왜 이러지? 외국에서 공부할 때 나는 왜 불행하지?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지?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함몰돼서 생각했대요. 계속 그래서 자기 자신 안으로만 계속 매몰되어 갔답니다. 이때 한 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나가서 조깅하자고 하고 걷자고 하고 테니스 치자고 하고 계속 끌고 밖으로 불러내드려요. 그러다가 국경 없는 교육봉사단체로 이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장동성 교수가 거기서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제3세계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질문이 바뀌었다고 해요. 어떤 질문? 늘 자기를 괴롭히던 질문. 나는 왜 쓸모가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누가 나를 필요로 할 것인가? 내가 세상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더랍니다. 그 봉사를 하다가. 근데 조승현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감옥에 다녀온 소설가, 이게 작가니까 소설가들하고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소설가에게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책을 많이 읽으셨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소설가 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책만 읽으면 세상은 사라지고 관념의 기둥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세상만 탓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가족 같아야 됩니다. 서로 끔찍해야 됩니다.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알고요. 삶의 뭐 지향성,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막 끈끈한 공동체를 지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요. 자꾸 우리 안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계속 안으로만 파고들면요. 고인물이 돼서 반드시 썩어버립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외부를 지향해야 하고 밖을 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름의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교회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만일 한 공동체에 여러분 사랑방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에 외부 사람이 나는 저기 들어가기가 꺼려진다. 끼리끼리의 문화가 너무 강하다. 텃세가 너무 강하다. 그것은요, 교회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마침내 아까 장동성 교수가 우울증에 시달린 것처럼 결국 자기 안에 함몰되고 매몰돼서 영적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환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낯선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기를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노력이,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곪아요. 또한 우리 헨신 교회가 교회 밖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지역사회 안에 필요한 게 뭔지 관심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씨앗으로서의 생명력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 공동체에 새롭게 찾아든 영혼에게 온 마음과 온 전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같이 품어 안고 같이 이 한 영혼의 이름으로 씨앗으로 여기에 같이 새겨 넣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곪아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고마해라. 우리끼리는 많이 놀았다이가. 예. 네. 다른 사람들하고 노세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하고 노시라고요. 세 번째, 따라해보시겠습니다. 교회는 나그네다. 예, 네, 교회는 나그네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쭉 한 번에 내용 파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요셉하고 아버지 야곱이 만납니다. 만나서 회한의 울음을 터뜨려요. 얼마나 그저 간절히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엉엉 얼마 동안, 여기 얼마 동안은 장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긴 시간 동안 울고 나서 이제 눈물을 닦고 나서 요셉이요,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아버지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바로 앞에 가면요, 우리는 전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십시오. 목축. 양치고, 그죠? 양이랑 또 뭐 있습니까? 소? 근데 소는 갖고 다녔나 모르겠는데, 양치고, 이렇게 염소치고,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애굽에서는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목축을 막 꺼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이제 도사라는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도사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부처? 백정? 백정. 백정 이렇게 깔보고 무시했던 것처럼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아니, 왜 굳이 가갖고 바로 앞에서 업신여김을 받으라는 거야? 여기 애굽에 왔으니까, 바로 2인자의 가족들이니까, 큰 집에서 애굽 문화도 누리고, 또 아니면 뭐 좋은 관직들도 이렇게 또 하나씩 얻고 하면 좋은데, 지금 요셉 뭐 하는 거예요?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요셉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은요, 야곱 일가를 아예 처음부터 어디로 인도해요? 고센으로 인도해요. 이곳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옥하고 초목이 우거진 아주 좋은 땅입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고센에 살지 않습니다. 왜요? 목축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유, 거기는 안 가? 이제 그림 그려주십니까? 요셉은 자기 야곱 일가를, 아버지의 일가를 전부 불러오되 어떤 계획인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받지 않는 땅으로 가족들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마침 도맡으면 바로도 흔쾌히 허락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47장에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잘 됐다. 그럼 너희들이 내 목축들도 다 맡아라 해서 관직을 줘요. 그 목축 관리하는. 그 축산업 장관이 된 거지. 어떻게 하다가 야곱이.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고센은 무엇입니까? 고센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되 애굽이라는 나라의 문화나 종교로부터는 구별하는 곳, 곧 고센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또 하나 숨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요, 막 여러 편 듣고 주석을 보다 보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동이불화, 화이부동. 이 언론인이셨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공자 논어에 나오는 표현인데, 동이불화, 화이부동이 뭔 뜻이냐면, 동이불화, 소인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고 무리도 짓지만, 결코 화합하지 못하고, 군자는 화합하고 화평할 줄 알지만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쉽게 동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동화됩니다. 요셉은 지금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하면 따라합니다. 옆집에서 하면 따라합니다. 아닌 것처럼 해요. 뭐 저런 걸 해 하면서 시샘합니다. 영향받습니다. 금방 동조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존심이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 됩니다. 쇼핑, 교육, 그죠? 다른 애들이 다 하면 내 애도 해야 돼. 결국에는. 등골 브레이킹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거, 스포츠, 웰빙, 뭐 취미생활, 우리나라처럼 유행에 민감한 나라가 없고요. 또 그 유행에 집단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도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빨간색 티를 입고 온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 걸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와, 북한이 더 심각한 줄 알았는데 남한이 더 심각하구나. 여러분, 초딩들이 뭐 합니까? 심지어 무리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 어디 살아? 월세야? 전세야? 아니, 나 작아요. 이런 걸로 친구를 나눕니다. 돈이나 형편, 부모의 경제 수준, 그 사람의 스펙이라는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저급한 문화부터 애들이 배워요. 어디서부터 배웠겠습니까? 사회로부터, 부모로부터. 정확하게 동의불화입니다. 끼리끼리 무리는 짓는데 무리 짓고 무리 지어서 누구 다구리하고 뒷담화는 잘하는데 결국 자기들끼리도 화평하지 않습니다. 동의불화. 아, 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사람 말에는 엄청 휘둘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 가스라이팅. 저 무리에 끼고 싶어서 명품 사고 비싼 데 가서 밥도 좀 먹고 자기 수준하고 안 맞아도 전부 돈 들여서 합니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비교의식에 쩔어 살고 항상 열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화이부동 군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화합은 할 줄 알아요. 화평할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나 의견은 굽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줏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굽실거리지 않는 화평을 알아요.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하는 게 뭐예요? 화이부동이에요.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애굽과 부딪힐 일도 없이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목축을 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땅, 고센을 교회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은요. 바로 여기까지를 염두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고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훗날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한 나라잖아요. 거기에 70명이 갔어요. 그럼 여러분 430년이 지나면 그냥 그 백성 되는 거예요. 그 혈통이 섞이고 여러 번 섞여요. 이제 나중에 피부색도 구별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때요? 430년 동안 유지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문화와 혈통을요. 그리고 훗날 큰 나라를 일구어서 출애굽합니다. 고센 교회로부터 가나안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았다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에 정체성을 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교회다. 다시요. 나는 교회다. 여러분 이게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고센에 살겠어. 목축, 너희들이 싫어하는 목축 하더라도 그거 하면서 내 정체성을 지키겠어.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해내고 남들 사는 것만큼 다 하고 살고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신앙, 그 자체를 우리가 타협하고 무력화시키면서 세상에 동화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전부 잃는 겁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 회색지대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회색지대에 서 있습니다. 교회인데 세상의 문화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고요. 교회가 지키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어떤 문화들도 다 내줘버렸어요. 사람판, 돈판 아닙니까?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판, 돈판이 되지 않고 애굽화되지 않도록 고센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문화나 트렌드에 좀 둔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바보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요. 좀 정체성을 지키자는 거예요. 세상아,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목축할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이 있단다. 여러분, 이런 삶이 뭡니까? 나그네의 삶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볼 47장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47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의 선조들, 자기 인생 어디다가 빗대고 있어요?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택했든 택하지 않았든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일가가 목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훗날 들어갈 가나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마침내 회복하실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부 망하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막 범죄하고 또 통혼하고 민족의 어떤 가지고 있는 야외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막 엄청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거치는데 결국에는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백성들까지 구원하심으로 무엇을 탄생시키십니까? 교회를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그러므로 바로 이 고센 땅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센 교회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가나안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나그네 삶은 곧 하늘 본향을 향한 여정인 거예요. 나그네라고 해서 처져 있고 나그네라고 해서 스스로를 비관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본향이 있노라. 교회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에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이거 누굴까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이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실체 없다는 거예요. 희망 없다는 겁니다. 왕이 돼서 모든 걸 다 가진 세상 지배자로서도 어때요? 자기 조상들을 기억해요. 나그네, 거류민, 즉 고센 땅에 사는 애굽의 이방인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다. 곧 이 나그네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있다 없다? 1부 때도 이 부분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건져먹을 달달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야 거류민이야 이방인들이야 잠시 왔다 갈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세상 욕심 다 채우면서 살려고 애쓰지 마라. 그건 우리 정체성이 아니다 그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그림자입니다. 인생이 안개 같잖아요. 금방 지나가는 하루처럼, 그죠? 쏜살같이 20년,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인생이 어때요? 너무 허무하게, 너무 빠르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난 뭐 했지? 뭘 하지 앞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려는 것들은 다 어때요? 전부 안개처럼 사라져요. 전도서 기자가인가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바람같이 날아가는 도다. 그죠? 우리가 손으로 넣으려고 안달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정체성은 자존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아우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멋있게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안개 같은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오고 야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더 가졌다고 배 아플 필요 없고요. 내가 덜 가졌다고 비참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니까. 나그네의 진정한 가치는 하늘 본향 하나님께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신비에 대해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교회라는 이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영혼이다. 교회는 한 영혼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존재 자체로 존귀합니다. 그걸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겉으로 함부로 안 대해서 속으로 도끼 눈깔을 하고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곱지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나랑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들 다 깎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씨앗입니다. 70이라는 숫자가 하늘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에 깃드는 새로운 영혼들에게 새롭게 하소서 보고 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김관성 목사님 벌써 떠났는데 한참 3년 됐는데도 아직 김관성 목사님 때문에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교회에 깃드는 새로운 영혼들, 낯선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야죠. 누가 합니까, 그 일을? 이것이요, 자기에게 함몰되지 않고 우리에게 함몰되지 않고 소명을 찾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낯선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혈안이 돼서 다가가서 인사하고 환대하고 밥 먹자고 하고 연락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다, 나그네. 요셉이 이스라엘 일가를 고센 땅에서 구별하고 훗날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 가나안, 저 하늘 본향으로 주님께서는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동이불화, 화이부동하라. 이 세상에 동화되고 영향받지 않되 화평하는 법을 배우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으며 누구처럼 살라고요? 나그네처럼 살라. 인생은 나그네 길. 웃으시는 분들은 노래를 아시는 건데 저는 이 노래를 어떻게 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 자조 섞인 뭔가 그 뭐랄까 염세적인 그런 느낌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게 아니라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우리는 갈 길이 있다. 순례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사다.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나그네 대신 옆에 계신 분들 손 좀 잡고요. 위로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교회라는 신비한 이름으로 부르셔서 각각의 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또 씨앗이 되게 하시고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찬미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행신의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